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고약한 사람들 사이에서라도 담대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으면, 또 예수를 재미있게 믿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즐겁게 믿는 방법이 될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 좋은 사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즐겁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성숙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중요하지 않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분 보면 그분 외롭습니다. 그분 별로 재미없는 인생 살아요. 신앙생활 할 때 사람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조금 고단하게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예수는 사람 관계없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재미가 있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때 재미가 있어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재미없어요. 이게 꼭 뭐 하나님은 재미없는 분이다 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고, 여하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막 이를 악물고 막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이요,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신령한 기쁨, 그 신령한 영광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믿음의 많은 사람들, 선조들 중에 일기 쓴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존 웨슬리의 일기 뭐 이런 거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일기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엄청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한번 존 웨슬리의 일기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일기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일기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1737년에 이분이 큐티하다가 우리로 치면 우리처럼 큐티한 건 아니고 이분은 이제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평소처럼 자기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나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내게 나타나셨고 그 이 일이 한 시간 정도 지속이 되었고 나는 이후 여러 시간 동안 눈물의 홍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일기를 쓴 거 있어요. 이분이 그날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런 거를 일러서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영안이 열렸다. 그래가지고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셨는데 일종의 비유국교도 그러니까 영국은요 국교회가 있어요. 국교회가 요즘 우리로 치면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인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200년, 300년 전에는 성공회가 아닌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사무엘 루더포드는 장로교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데요. 어느 날 그런 글을 쓴 거 있어요. 지난밤에 그리스도께서 감옥을 찾아오셨다. 감옥의 벽돌이 루비처럼 빛이 났다.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날 밤에 이분이 아마 특별히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아마 성령께서 이 어떤 감옥 가운데 임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지난밤에 나를 찾아오셨는데 감옥의 벽돌이 루비처럼 빛났다.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은혜의 빛이,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영안이 열리는 이런 은혜에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 체험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굳은 마음을 기경하셔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그런 은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삼층째로 올라갔다 오는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이 그거를 추구하게 되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이상해집니다. 이상해. 그런 거 따라다니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거 따라다니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영적 체험에도 중독이 돼요. 모든 중독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영적 체험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네가 진짜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원하면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14장 21절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가?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나의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에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그 방법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요. 그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옆 사람 손잡고 한마디 더 하시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 교회 안에 오면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서로에 대한 사랑을 좀 많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을 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 조금 외롭습니다. 조금 힘이 듭니다. 조금 외롭고 힘이 들고. 그런데 교회 안에 왔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등 두드려주고 반가워해주고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 서로 인사 좀 하면서 지냅시다. 이렇게. 네, 인사. 아는 척도 좀 하고 교회 왔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다니고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얼굴과 얼굴 대해서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도 좀 하고 아는 척도 좀 하고 잘 모르면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묻지 말고 저는 박용태 목사인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름도 좀 물어도 보고 뭐 어떤 분인지 좀 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좀 어렵다 그러면 기도 제목도 좀 물어도 보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선물도 좀 주고 맛있는 반찬 하면 좀 나눠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서로 좀 돌보고 챙겨주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거를 자꾸 못한다고 혼만 내지 말고 정말 애쓴다, 수고 많다 뭐 이렇게 칭찬도 좀 하고 격려도 해주고 물론 저야 맨날 혼낸다고 누가 저를 뭐 이렇게 목사님은 칭찬을 안 한다고 저보고 그치, 억울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오면 서로 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등도 좀 두드려주고 안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 밥도 좀 사주고 차도 마시고 같이 좀 놀아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외롭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너를 기억하고 누군가가 너를 생각하고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고 하는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요. 이런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교회 안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뭘 하라 그러면 하지는 않고 못하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뭐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뭐 남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구역 식구들 열심히 챙깁시다. 구역 식구들 열심히 챙기면 됩니다. 뭐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구역 식구, 마을 식구 잘 챙기고 열심히 돌봐주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왜 하반기 되면 또 구역 바뀌고 내년 되면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가 보면 한 2, 3년 하면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서로서로 뭐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할 거 아니고 구역 식구들 잘 사랑하고 챙기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교회 안에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돌봐주고 챙겨주면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물론 서로 사랑하려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상대방은 내가 다가가면 자꾸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가갈수록 뒤로 밀려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괜찮습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 죄책감, 내가 다가가는데 자꾸 멀리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 뭐,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가끔씩 보면, 기질적으로 안 맞아요. 나하고 잘 안 맞아요. 뭐가 이렇게 박자가 잘 안 맞아요. 내버려 둬도 괜찮아요. 나하고 박자 잘 안 맞는데 그걸 뭘 애써 맞추려고 노래 안 해도 괜찮고 그냥 내버려 둬도 상관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나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그분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뭐 내가 그렇다고 나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하고 다 한번 살갑게 지낸다. 사실 그거 좋은 목표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가능한 사람, 되는 사람 중심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 주변에요 고약한 인간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생각과 태도와 뭐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항상 나쁜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있어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죠. 혹시 그런 분, 옆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처럼 훌륭한 분이 옆에 계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약한 인간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그거를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간혹 진짜 생각이 삐뚤어진,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런 고약한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챙기고 돌봐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배신 자주 교회 안에서는 자주 당합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고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요, 그런 고약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약한 사람들은 그냥 말과 행동만 고약한 것이 아니고요, 이 고약한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암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를 오늘 본문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드는 그 고약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나돗 사람이에요. 아나돗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하고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낙인 찍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했던 선지자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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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인기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읽을 때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에는요, 아나돗 이러면 다 집안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왜 지파별로 살았잖아요. 요즘 도시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어른들, 시골에 살았던 분들, 옛날 어른들 옆집이 사촌이고 뒷집은 당숙이고 뭐 이렇게 그 동네 자체가 다 집안이에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집성촌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야말로 그 시대에는 다 지파별로 집안별로 살았기 때문에 아나돗 이러면 그 아나돗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은 이를테면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도 하고 자기 가족들이 죄를 짓거나 악한 짓을 하면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돗 사람들은 저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데 저거 완전히 우리 민족의 사기를 꺾는 거다. 저거 허풍이다. 저거 거짓 가짜 선지자다. 저 예레미야를 그대로 두면 우리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겠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 집안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그 공동체가 추방하는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나도 사람들은 아마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예레미야가 너무 위험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분위기를 보면 예레미야에게 지금 아나도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듣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우울해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신세가 좀 처량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셔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뭐 자기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레미야 예루살렘에 대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선지자 노릇하다가 자기는 지금 죽을 처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은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고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시험에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마음에 어떤 시험이 밀려온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입은 자기는 형통하지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는 형통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누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이게 전전긍긍 이게 뭐 지금 얕은 신세처량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저 사람들은 다 평안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심으셔서 그들이 저렇게 멋지게 자라났는데 정작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방인들처럼 자기 윤택함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시면 오늘 본문 3절 4절도 보시면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땀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의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이를 보지 못하리라.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이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레미야예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니 예레미야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예레미야 죽여버리면 되고 예레미야는 이를테면 내일 뜨는 해를 보지 못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저런 고약한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까? 저런 고약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요 억울해요. 예레미야가 원통해요. 예레미야가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서 이렇게 신세처량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초라하다고 내 신세처량하다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자기를 막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고자질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누구를 욕하는 것은 비난이고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고약한 그 인간을 고자질하는 거는요, 그거는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 그 고약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20절 보시면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예레미야가 주님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아마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마도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 우리 집안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저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너 아나도 사람 조심해야 돼, 저 아나도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거 아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자기가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아나도 사람 조심해야 돼. 저 아나도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가르쳐 주셔서 이게 조심은 하게 되었는데 우울함이 몰려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기 집안 식구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거를 뭐 욕하고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예레미야 죽여야 돼 이러면서 막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 있죠. 더욱이 고약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이 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가끔씩 우리는 내가 진짜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처량한 신세로 살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황이잖아요. 이렇다면 예레미야도요,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그저 아무런 고생할 일이 없는 꽃길을 걷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미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9절에도 그들이 너를 치나 다만 공격을 받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인생에 시험이 많이 있어요. 인생에 공격이 있어요. 우리 마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나를 공격하는 그 고약한 문제들 생각하면 답답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프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 마음이 우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통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고,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아나도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 오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곧 그들을 벌할 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 적들에게 막 벼락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또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다가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요. 어쩌면 좀 더 오랫동안 그런 고생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적이 무너질 때까지 시간이 있다고요.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는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견디어내는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버지와 형제와 아버지의 집 안 와도 사람들이 너를 속여서 뭔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너 조심해야 돼. 너 다른 사람 믿고 의지할 것 없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찾기 어려워요. 가족과 형제라도 우리 편 들지 않을 수 있고요. 나하고 아주 친했는데요. 우리를 속여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에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 사실상 누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 견디는 거 필요한데요. 주님께서 견디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12장 5절에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리니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지금 안 와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우울하고 자기 신세가 이렇게 처량하구나 탄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예레미야는 지금 스트레스가 가득이에요. 우울 가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행자와 함께 달리고 있다는 거는 너는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네가 씨름하고 있는 그 고약한 사람들은 너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이야. 이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지금 이게 씨름하면서 네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너는 장차 말과 함께 달려야 될 텐데 말 타고 달리는 그 고약한 사람들과 네가 싸워야 될 텐데 그때는 너 어떻게 싸우려고 그러니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네가 지금 힘들다 그러고 네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너 정말 어렵다 그러는데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지금은 괜찮은 상황인데 앞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그 요단 강물이 밀려올 때는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무 겁먹지 말라고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라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죠. 따지면. 그리고 지금 네가 스트레스 받고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네가 지금 걱정하는 거 그거 별 문제 아니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큰 문제, 더 큰 장애물 앞에 서서 믿음을 발동해야 될 그런 사명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믿고 의지할 데 없는데요. 믿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예배당에 왔을 때 그래도 예배당에서는 그죠. 세상에는 누가 우리를 막 그냥 고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배신하고 예배당에서는 그래도 그런 상처를 입고 온 사람을 좀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예배당에서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은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세상에는 진짜 고약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고약한 사람 많죠. 물론 제가 교회 안에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옆에 보세요. 어디 고약한 분인가요? 저는 예방주사 놓느라고 교회 안에도 고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말씀 준비할 때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요 고약한 사람이 적어요. 아예 없다 이렇게. 근데 보면요 가끔씩 저도 고약한 짓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고약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말을 해놓고 돌아서서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됐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약하다는 것이요 그 사람의 뭐 특성이라기보다 실수일 때도 있고 오해일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꼬깝게 들으면 그게 고약하게 들리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약한 사람이 있어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거를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거를 자꾸 덧나게 하고 그냥 괜찮은데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고약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적다 이렇게. 근데 여하튼 옆에 보세요. 우선 보시라고 옆에. 안 고약하잖아요. 그 계신 분이 고약한 분 같아요? 안 고약해요.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 같은 분이 제 옆에 계셔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정말 다행. 정말 큰 복이에요. 은혜라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전에 히브리서 묵상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히브리 교회 히브리서를 받던 성도들도요 주변에 있는 고약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다시 유대인의 전통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또 어지럽히기도 하고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 속에 또 그냥 옛날처럼 하자고 하면서 믿음을 떠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좀 돌아보고 서로를 좀 챙겨주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그래서 우리 더 열심히 모여가지고 서로 힘을 내어가지고 믿음으로 살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고약한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고약한 사람들 때문에 당한 상처, 고약한 사람들 때문에 생긴 어려움, 고약한 사람 때문에 흘린 눈물 이런 것을 서로 닦아주고 서로 싸매어주고 서로 힘을 내자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교회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관계가 중요한데요. 관계 속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 사랑하며 정말 제대로 헌신해도요. 고약한 사람은 언제나 만나요. 고약한 사람 만날 때 놀라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면 돼요. 아주 성질 나쁜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 필요 없어요. 성질 나쁜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믿음, 우리 신앙 고백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죠. 누가 나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느냐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당당하게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정말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약한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는데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고약한 사람과 싸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고약한 인생 돼요. 고약한 사람과 싸우다가 고약한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약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를 상처를 자꾸 안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자질하고 기도하고 주님 저 고약한 인간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견딜 수가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 고약한 인간에게 천벌을 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천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 고약한 인간 천벌을 내려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복수를 하거나 되갚아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고약한 사람들 때문에 힘든데 그 힘든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똑같이 되갚아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예수님도요 고약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2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생할 수 있고 우리가 선한 삶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분노할 것이 아니고 아 이거 늘 그런 일이 일어나 뭐 늘 뭐 괜찮아 이런 거 일어날 수 있어 생각하면서 오히려 참고 견디고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사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지켜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는데 예수님도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 많이 당하셨는데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짊어지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약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 그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고약한 사람들을 욕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 꿋꿋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나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약한 사람 겁낼 필요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 겁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이 나를 끝없이 괴롭혀도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약한 사람이 있고 그 고약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성도들이 혹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편들어주시고요.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요. 억울하고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혹여 그런 고약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고 있는 분이 예배당에 오면 우리가 그분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네가 귀하다. 하나님 네 마음 아신다. 눈물 닦아주고 그리고 먹여도 주고 이거 먹고 힘내서 계속 잘 버티자. 격려도 하고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면서 이 고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고약한 인간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 상해만 있을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서 성도들과의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누리면서 고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